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비핵화 의지를 밝힌 사실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을 만날 때 빠르게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합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에서 최근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핵공격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올림픽이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북한 지도자의 회담 요청을 수락한 것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국가주석의 임기를 폐지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현 주석이 무기한 통치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에 끝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국가 지도자로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헌법 개정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습니다. 현역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은 마오쩌둥 이래 처음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와 입장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가 어느 때보다 분명한 용어로 추가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시도할 의도가 없다며 그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산 상무부장은 오늘 양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무역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도전도 다룰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의 25%, 수입산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고 새 관세는 이번 달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방문 중에 몸이 좋지 않아 어제 일정을 취소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정상적인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20년 전 케냐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공격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기리는 행사에 참석해 헌화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매우 바쁜 일정으로부터 한숨 돌리기 위해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 중인 스티브 골드스타인 차관은 며칠간 북한 등 주요 현안에 매달린 틸러슨 장관이 몸이 좋지 않아 10일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지역인 다마스쿠스 교회 동구타에서 더 많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정부군이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메스라바 마을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반론이 제기됐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구타가 세계의 고립된 부분으로 분류돼 지역에 대한 반군의 장악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반군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최근 며칠 동안 동구타에 대한 거의 중단 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 강요들이 어제 만나 약 일주일 전 살리스베리 마을에서 발생한 희귀한 신경작용제에 의한 의문의 독가스 공격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앰버러드 내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현재 중태인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전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씨와 그의 딸에 대한 독가스 공격을 누구의 소행으로 지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남서부의 살리스베리 마을에는 군인 180명이 파견돼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성사로 교착상태에 놓였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밀고 당기는 그런 여정만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된 그 계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소식은 8일 오후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용 특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정은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네, 이 정 특사 영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 어떤 핵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정의용 실장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양측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윤국한 기자가 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해서 들은 얘기를 백악관에 설명하기 위해서 방미를 했죠.
네네.
그 앞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합의한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네.
6개 항의 보도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6개 항 중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화 중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고 네. 약속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에 전해지면서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출발점으로 언급했던 조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네.
이에 따라서 미북 간의 이제 탐색적인 대화가 협상에 앞서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어떤 관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김 위원장 면담 결과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락을 한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미북 간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도 이제 확정된 것은 5월까지 하겠다라고 된 것이지만 4월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4월 말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을 들어서 5월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해서 5월로 갔는데요. 이 그야말로 실무 차원의 미북 간의 어떤 탐색적인 대화는 전혀 거치지 않고
네네.
고위급, 그것도 고위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최고위급, 그러니까 정상 수준의 회담이,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무 수준의 핵 문제 논의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는 정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가능하다고 해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이 정상 수준에서 뭔가 통 크게 주고받으면서 해결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정상회담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주요 그 텔레비전 방송들이 종합뉴스를 할 때 이때 마침 이 얘기가 막 등장한 그때고 백악관에서 이거 움직임이 이렇게 포착이 돼서 기자들이 미국의 그때의 큰 뉴스는 이제 그 철강 무역으로 인한 그 갈등 문제가 주요 보도건이었는데 바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뉴스로 들어간 걸 보면 미국 언론들도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정상회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 양국 간 실무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고 또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정상회담은 상당히 좀 그동안의 과정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긴장 상황 이런 걸 보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먼저 실무회담을 합니다. 네. 양측의 그 외교장관이든 무슨 그 담당 국장들이 만나서들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뭐 도장을 찍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핵이다, 뭐 군사적 긴장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지금 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은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그동안 이런 것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육자회담이든 여러 가지 그 실무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실무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그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무회담이 붙는 이런 걸로 가지는 건데요. 이것은 그 남북 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남북 간의 여러 분단, 긴장, 군사 상황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최고위원회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실무회담이 따라온 적이 있는데요. 역시 북한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 최초로 그 미북 정상회담이자 미국의 그 현직 대통령이 북한 그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그 경우입니다. 지난 20년간 그 미북 간에 몇 가지 그 고위급 접촉 회동이 있었는데요. 1993년에는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1차 그 북한 핵위기 때 그 미국의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위기가 당시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역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간 거고요.
네.
또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그 조명록 차수가 그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최고위급 양국 당국가 간의 그 접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그해 그 평양에 파견을 하고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당시가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이고 또 한반도 말고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해 12월 이것을 이제 평양에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결국은 이제 예정되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5월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미북 역사상 최초의 미국 대통령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최초의 정상회담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
어떻게 볼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파격적인 스타일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북한은 말하자면 1인 지배체제고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도가 말하자면 잘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대부분의 결정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하자면 정책 결정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각각의 개별적인 의견들은 듣되 본인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고
네.
이번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사실상 전격적으로 회담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격적인 스타일 이것이 이번 회담 성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리가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무 수준에서의 협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1, 2년 끌어온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자신의 결단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통 큰 결단을 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전임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해결하겠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톱다운 형식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가지 않고 위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번 정상회담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상회담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측이 발표를 하지 않고 왜 한국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하게 됐나요?
네, 이것이 좀 다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거나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네. 건데요.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특사로 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저 언론 보도를 봤더니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 오후 4시 15분에 지금 들어가서 45분간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정의용 실장이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 뜻을 전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실장도 지난번에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4시간 가량 만나봤으니까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국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좋다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의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의용 실장이 한 2시간 뒤에 이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것을 확인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기는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또 상응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양측이 의견이 소통이 전달이 안 됐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 상당한 수의 외신들이 이번 사안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1월 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선언을 하고 또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도 제안을 하고
네.
이런 이후에 한국 정부가 보여준 발빠른 움직임 그리고 매우 기민하고 신중한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네.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이어졌고요.
네.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특히 그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네. 김정은 위원장의 네. 여동생이 네. 특사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또 폐회식에는 북한의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아, 이 여기에 들인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면담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그 조명근 한국 통일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이 특사단이 돌아간 뒤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 것 아닙니까?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4시간 넘게 말하자면 면담과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주요 발언들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에까지 전달되면서 정상회담을 이끌은 건데요. 이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은 살얼음판 같다 그랬는데요. 남북관계를
네.
정말로 신중하면서도 아주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 크게 말하자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외신의 평가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다 또 쾌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회담이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평양에서 열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북 간의 그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말에 만난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뭐 정해졌습니다만은 아직 회담 장소 이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서너 가지 장소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뭐 미국의 수도죠. 그 워싱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수도인 평양. 또 이번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판문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도 그 제주도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가 있는 장소죠.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그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그 미국과 북한 간에 그냥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만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정상회담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 특사 또는 외무장관 이런 그 당국자들이 아마 서로 뭐 교차 방문이든 순차 방문이든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 또 장소, 의제 이런 거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장소도 아마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사들이 오가고 장소, 날짜 이런 것이 다 정해지고 하면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회담이 열리면 어떤 문제들이 의제가 될지 이건 참 큰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두 차례 열리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사상 처음이고요.
네.
또 북한은 사실 그동안 줄곧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해 왔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한 차례 정상회담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때 어떤 미국 내 정치적 사정으로 사실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는 물론 북한의 핵 폐기가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 핵 폐기를 말하자면 중심으로 해서 지난 7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과 북한 간의 냉전 체제 하에서의 말하자면 적대 관계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틀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해서 수교로 이어지는 문제.
네.
이것까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말하자면 한반도 정세를 말하자면 항구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일대 분수령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정상국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관계가 있는 이 미북 관계 이것이 해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남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북한,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일본 이런 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의 어떤 그 평화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뭐 모두 다 이것이 그 윈윈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참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좀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논의가 되고 또 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북한에는 그 미국인 그 세 명이 그 억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그 침례교 목사였던 그 김동철 씨가 억류돼 있고요. 또 평양 그 과학기술대 그 초빙 교수였던 김상덕 씨 그리고 그 이 학교의 그 직원이었던 김학송 씨 등 세 명 있고요. 특히 그 김동철 씨는 지난 2년 이상 벌써 수감돼 있어서 북한에 지금 최장기간 억류된 그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 또 미 행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그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그 압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북 간의 그 역사적인 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나서 일본 언론이 이런 기류를 타서 이번 계기에 이 사람들이 풀려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정치적인 계기 좋은 분위기가 되면은 북한이 이건 풀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특사 또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이것이 그 미북 관계 개선에 어떤 좋은 호재로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남북 간 간의 뭐 정상회담에 앞서서 특사가 이미 오가고 했는데요. 미북 간에도 그러면 이제 특사가 오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사가 될지 아니면 고위급 대표단이 될지 그 형식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가령 방금 얘기했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할 가능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전에.
네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석방된 미국인들을 말하자면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가령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김에 평양을 방문해서 말하자면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네.
석방되는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귀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무진보다는 장관급에서 그동안 좀 이뤄진 것이 맞았습니다.
네.
그 2000년에 말하자면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아마 틸러슨 장관이 조만간 말하자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와도 전혀 놀랄 일이 네. 아닐 겁니다.
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될 겁니다.
네.
일부 홍콩 언론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부부장이 워싱턴을 특사로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사 교환 또는 고위급 대표단의 워싱턴과 평양 방문도 한 차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몇 차례 오갈 것이고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실무뿐만 아니라 고위급 수준에서도 확실한 대화 채널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런 채널들이 활발하게 그 가동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의회 반응, 정치권 또 미국의 전문가들 반응을 좀 최영기 기자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의회 전문가?
네, 1차적으로는 뭐 의회, 정치권, 뭐 언론 전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제의한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보다 더 놀랄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그것을 수용을 해서 5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굉장히 그 놀랄 일이다 이런 그 반응이 있고요.
예.
여기 대해서 뭐 아직 그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조심스러운 낙관과 기대 또 예. 불안감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놀라긴 하면서도 이것이 큰 어떤 계기 돌파구가 돼서 한반도 긴장 상황 또 비핵화 문제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틀림없이 있고요. 동시에 신중론, 과거에도 북한과 어떤 돌파구 이런 걸 마련해서 했지만 또 육자회담 이런 것도 해봤지만 이것이 번번이 다 그 실패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 또한 계속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 상원의원들이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캠페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미북 대화가 되더라도 북한의 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될 때까지 압박의 그 긴장을 놓치지 마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늘 뭐 그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논평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의 말하자면 전망과 예측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수락을 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정례적이고 또 그 방어 차원의 연습이라는 걸 이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것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연합훈련을 놓고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의 첨예한 긴장이 1년에도 몇 차례 계속돼 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을 상당히 놀랍고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보면 여러 차례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북 간에.
네.
물론 정상 수준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또 합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협상의 그 말하자면 합의 내용들을 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지금 그 의회와 전문가들의 그 입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계속 대북 제재를 한다. 즉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도 그 이번에 그 정상회담 그 발표를 하면서 바로 밝힌 것이 있는데요. 익명의 이제 고위 소식통 이렇게 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그 실질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는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문우신 그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할 때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제재하고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우선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장애물들 여럿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방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했던 체제 해제 문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완료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체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한다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여기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말하자면 조건 없는 비핵화를 하기로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고
네.
또 그에 앞서서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2단계 비핵화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국제사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대가도 일정 수준 논의를 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그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제재를 중간에 말하자면 일부 완화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2.13 합의가 사실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 동결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검증 방식을 놓고 사실 9.19 합의의 2.13 말하자면 합의 이행 과정이 말하자면 좌초가 된 것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북한이 말하자면 핵시설이라든지 핵무기가 그때 당시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측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소식 어떻게 접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주변국들이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부분 그 회원국들이 해서 전부 다들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 북한의 그 압박 그 제재 이런 것을 그 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주변국들에서도 대북 압박 제재를 가하지만 압박 쪽에 좀 그 주안점을 둔 나라도 있고 압박은 하지만 그래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쪽도 많았는데요. 대화를 쪽 그 무게를 둔 쪽은 주로 이제 그 중국, 한국, 러시아 쪽이고요.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는 압박 쪽에 좀 무게를 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중국, 러시아 또 한국도 그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고요. 일본은 약간 좀 당황하는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언론 발표를 보면은 그동안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신속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시진핑 주석하고도 전화하고 또 일본에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그 주목을 끄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시 주석의 말한 그런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을 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례적인 그런 발언을
그러네요.
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 중국의 말하자면 중재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대화, 미북 간 대화 말하자면 그 권고를 사실상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인 거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입장 설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집권 7년 차를 맞았는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첫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7년이 된 국가 정상이 아직도 한 번도 외국 지도자와 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교무대 데뷔를 끝내고 이어서 말하자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의 정상들이 회담을 말하자면 제안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말하자면 큰 획기적인 어떤 그 분기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언론의 반응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언론의 반응은 대단히 그 깜짝 놀라는 그런 그 흥분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그 CNN 방송은 이번 그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을 그 생중계했고요. 또 AP통신은 그 미북 간의 그 정상 만남이 그 성사되면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진 대통령 간의 첫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것이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형과 분노 또 뭐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도박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 흥분되고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축구 강팀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팀을 가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16강전을 진행하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국가에는 직업 선수들이 뛰는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이들 리그의 챔피언, 우승자들끼리 모여서 진정한 축구 최강자를 결정하는 게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지역별로 펼쳐집니다. 미국을 포함한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아프리카연맹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팀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연맹 챔피언스리그 등이 각각 열리는데요. 보통 챔피언스리그라고 하면 유럽 강호들을 망라하는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역사도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요. 국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버금가는 중계방송 시청률을 기록하는 행사입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꿈의 무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가 몰려있는데요. 영국 잉글랜드 지방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이 같은 유럽 각 지역 프로리그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비롯한 상위권 팀들이 참가하는데요. 이들 리그를 포함해서 프랑스와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의 프로축구 상위권 팀들이 맞붙어서 최종 강자를 가리는 겁니다. 매년 늦봄부터 이듬해까지 1년 가까이 유럽 각 지역의 상대 지방을 오가면서 경기하는데요. 2017-18 시즌 챔피언스 리그가 예선과 조별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지금 16강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우승을 다툴 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총 79팀으로 시작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첼시, 토트넘,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16강에 진출했고요.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세비야 FC,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민헨, 이탈리아 세리에 A의 AS 로마, 유벤투스 등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들 4대 리그 외에도 프랑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 포르투갈에서 포르투, 스위스의 바젤, 터키의 베식타스, 우크라이나의 FC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최종 16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63팀이 걸러지고 난 뒤 16강 토너먼트에서는 진기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난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16강 2차전에서 득점하면서 9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9경기 연속골은 지난 2002-2003년 시즌 판 니스텔로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기록한 뒤 15년 만의 일입니다. 호날두는 또한 이날까지 올 시즌 12골을 넣으면서 득점 선두까지 질주했는데요. 6시즌 연속 득점왕에 더욱 다가섰습니다. 이날 현재 호날두 뒤로는 에딘손 카바니, 해리 케인, 호베르토 피르미누가 각각 7골로 격차가 커서 이변이 없는 한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는 또 이날 소속팀의 2-1 승리를 이끌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8시즌 연속 8강행 진기록의 주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패한 파리 생제르맹은 16강 진출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최고 명문인 호날두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까지 통산 12차례 재패 기록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우승했습니다. 첫 대회인 1955-56년 시즌부터 1959-1960년 시즌까지 5연패를 달성한 적도 있고요. 세 차례 준우승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의 AC 밀란이 7차례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뒤를 잇고 있고요. 이어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민헨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5차례,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 리그 아약스가 4차례씩 우승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축구 중계를 통해서 자주 듣는 말, 옵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편 진영에 있는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 골라인과 사이에 상대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 옵사이드 위치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곧장 패스를 받으면 반칙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골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곧장 공을 받아서 차넣는 손쉬운 골이 남발하는 것을 막는 규칙입니다. 공이든 사람이든 최소한 수비수 2명은 거쳐야 골을 노릴 수 있도록 강제한 건데요. 이런 옵사이드 규칙이 없다면 골대 앞에만 공격수와 수비수가 몰려들어서 축구는 질서 없는 스포츠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장 양옆의 부심들이 각 팀 최종 두 번째 수비수를 따라다니면서 깃발을 들어서 주심에게 옵사이드 반칙을 알리는데요. 선수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수비수와 공격수 또 공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달라 보일 수 있어서 판정 논란이 가장 많은 게 옵사이드이기도 합니다. 옵사이드는 축구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칙 가운데 하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이기도 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열기를 더해가는 유럽 축구 챔피언스 리그 소식 전해드렸고요. 옵사이드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유럽 축구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유럽이라는 이름의 악단이 부르는 The Final Countdown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re living together, but still it's fair.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화해를 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비핵화 의지를 밝힌 사실을 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을 만날 때 빠르게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합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에서 최근 열렸던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핵공격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올림픽이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북한 지도자의 회담 요청을 수락한 것에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국가주석의 임기를 폐지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현 국가주석이 무기한 통치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 주석의 임기는 2023년에 끝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국가 지도자로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헌법 개정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습니다. 현역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은 마오쩌둥 이래 처음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와 입장에 대한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가 어느 때보다 분명한 용어로 추가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며 그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중산 상무부장은 오늘 양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무역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떤 도전도 다룰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의 25%, 수입산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관세는 이달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무역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를 둘러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어제 미국 무역대표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가 반군 거점인 동구타에 대한 포격에서 가스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미국은 지금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군대가 수도 다마스쿠스 교회의 반군에 대한 3주간의 진격 중에 염소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작전으로 어린이 200명 등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자신의 5만 방문에 동행한 기자들에게 가스 공격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염소가스 사용이나 염소가스의 결과일 수 있는 징후들에 관한 많은 보고들에 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방문 중 몸이 좋지 않아 어제 일정을 취소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정상적인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20년 전 케냐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공격에 사망자와 부상자를 기리는 행사에 헌화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매우 바쁜 일정으로부터 한숨 돌리기 위해 일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 중인 스티브 골드스타인 차관은 며칠간 북한 등 주요 현안에 매달린 틸러슨 장관이 몸이 좋지 않아 10일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지역인 다마스쿠스 교회 동구타에서 더 많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정부군이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메스라바 마을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반론이 제기됐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구타가 세계에 고립된 부분으로 분리돼 지역에 대한 반군의 장악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은 반군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최근 몇 주일 동안 동구타에 대한 거의 중단 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리아 국영TV는 처음으로 반군 13명이 무기를 반납하는 모습을 TV로 내보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